우리 최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서 쭉 오다가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막 그냥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막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예측할 수 없게 막 가다가 막 파멸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고 분명하게 또 끝맺음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스러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리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목적 또 그 피조물들이 더럽혀지고 왜곡되게 만든 바로 그 우리의 대적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런 죄의 열매들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그 문을 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죠? Verdict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종국의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어떤 마지막을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저갱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죠. 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 주셨지만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나가야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있는 것처럼 이미 끝이 난 결과 주어진 승리이지만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와를 처음 미혹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도 뭡니까? 뭐였죠? 거짓이었죠. 말을 통해 가지고 그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대적은 와서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가리켜 미혹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특히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적은 어둠의 그런 주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늘 이 진리의 싸움입니다. 어둠과 빛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궤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In order that Satan might not outwit us, for we are not unaware of his schem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진리와 거짓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궤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어두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막 헷갈려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저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궤책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궤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계략을 다 알지 않느냐? 그 계략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해라. 그래서 속지 마라. 우리가 계책을 알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근데 용서를 내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저 사람이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궤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네가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혹은 너에게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궤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저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약을 내가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본때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누가 그 독을 마시고 있다고요? 내가 마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얼마만큼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누가 더 사과해야 하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가려서 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대적에게 속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서운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속는 거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잘못이 가려지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코지 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 따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아,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미스티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참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이 참 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만든 곡들 중에서 Servant of All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사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Upside Down Kingdom 이런 말이 나옵니다. Upside Down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뒤집힌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무슨 뭐 콩가루 집안 같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집안이란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원칙이 다스리고 또 주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된 왕과 사랑에 빠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 땅의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우리의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거짓 가운데 있고 자꾸 어둠의 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빛에서 멀어지면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일 구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하며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유일하고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아닌 다른 권위 혹은 다른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또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것,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요, 광고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과장이나 부풀려진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나의 어젠더를 저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계약을 맺거나 동의를 얻어낼 때에도 어떤 프레셔를 줘서 압박을 줘서 나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에 의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됐던, 그것이 나의 카리스마가 됐던, 나의 성품이 되었던, 혹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이 되었던, 나의 철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에 놓게 되는 권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친구들과 사귀게만 하고 이런 것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대신하는 벗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그것을 가리키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들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나에게 지금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또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존중하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젠틀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동의가 됩니다. The Holy Spirit is gentleman. 젠틀맨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쑤셔 우겨넣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박하고 우리를 막 그렇게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가 거부하면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끊임없이 받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집 나가려고 하는 탕자 막 사슬에 묶어가지고 집에 막 묶어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면 줘요.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늘 기다립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참 멀리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올 때도 이미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입 맞추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는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시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 대하고 싶은 것.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참 착하시거든요. 조금만 죄책감 심어주고 조금만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대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를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며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We welcome you in this place, Holy Spirit.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환영받으신다고 느껴지시는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We welcome you. Come and be with us.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와주세요. 왜? 하나님 여기서는 환영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드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의 연민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또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합니다. 잘 되더라도요, 내 그 과정 가운데 내 노력이 좀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앞섰지만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 그렇지 않으면은 막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S. 트루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It is amazing what you can accomplish if you do not care who gets the credit.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크레딧을 얻는가, 누가 그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룩할 수 있는 일들은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일들을, 왜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아, 저 사람이 크레딧을 얻을 것 같아. 아, 내가 여기서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잘못된 성령님의 권위가 아닌 잘못된 권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또 왜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화를 내게 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너가 다스리라는 거죠. 왜?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움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거꾸로 된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짓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녀가 5명이에요. 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내인가 아니면 넷째인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왜 이제 미국은 파리 트레이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기저귀 떼는 훈련 이런 거를 이제 배변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동생이 아직 지금 파리 트레이닝 안 돼 있는데, 지금 배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이 아이가 기저귀에다가 똥오줌을 싸는 것이 아니라 변기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마련된 그 변기에 가서 용변을 보면은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쿠키를 하나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의 여동생의 똥 누고 오줌 누는 것은 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좀 기미가 보이면은 왜 그래? 너 지금 뭐 나오려고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막 손 붙잡고 막 뛰어가는 거죠. 가자고, 저기 변기에 가서 누자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나오냐고 아직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옆에서 막 힘을 내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뿌직하고 이제 딱 얘를 보면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와가지고 쿠키를 하나씩 다 주는 거죠. 이 별거 아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똥 누고 오줌 누는 일이 이제는 그 아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또 혹은 부모의 일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진지하면서도 신나는 그런 의식이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그 아이가 이룬 그 놀라운 성취를 기뻐하면서 같이 셀러브에 타면서 또 그 보상은 또 함께 같이 나눕니다. 이게 약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같이 격려하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닌 이게 나는 이미 다 떼어버린 일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냄새나고 별로 이렇게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그 일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제 고물차가 한 대가 있었대요. 막 덜덜덜덜하면서 가는 고물차가 있는데 이 고물차가 이제 뭐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뒤에도 받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울푹울푹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쪽 면만 말짱하고 나머지 이제 3면은 이 막 부딪히고 들어가고 눌리고 막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갔는데 예배 가서 이제 교회 파킹에서 세워놨는데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오시다가 그 멀쩡한 면을 갖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맹인 안 못 보는 블라인드 판단을 받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교회로 오다가 계속 예배 드리시겠다고 오다가 이 목사님 차를 갖다 박은 거죠. 근데 하필이면 좀 딴 데 받았으면은 아이고 좀 더 들어갔네 할 텐데 멀쩡한 면을 들이박는 바람에 모든 면이 이제 울퉁불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에게 새 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 한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까? 아, 저 목사님은 차도 나보다 더 멀쩡한 차가 있는데 새 차로 더 좋은 차로 저렇게 바꾸고 나는 지금 툴툴거리는 이 고물차 그나마 한쪽 면 그 좀 멀쩡한 면 보고는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 교회 와가지고 들이받쳐가지고 지금 완전 똥차가 다 되어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 내가 필요한데 왜 저 담임 목사님한테 새 차가 생기고 나한테는 이런 똥차밖에 없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에게 저렇게 멋진 좋은 차가 생긴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저 목사님은 저런 차를 받을 자격이 있어. 너무 기쁘다. 진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자기에게도 똑같은 차가 생긴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내가 보인 반응과 이 결과가 무슨 연관이 있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칙과 뭔가 관련이 있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은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친한 다른 부목사님에게 동료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들이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래 맞아 우리도 이게 영적인 원칙이니까 앞으로 서로 그러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너에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그 이제 차가 생긴 부목사님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갔는데 보니까 돈이 막 무더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즉시 누구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 누가 지금 이런 봉투를 나에게 주고 갔는데 이런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서 전화했다 했더니 그 전화 받은 친구 목사님이 그러냐고 너무 기쁘다고 정말 너 그거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너무 기쁘다고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했던 목사님이 그럴 줄 알고 너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했다는 자랑하려고 자랑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해 줄 것을 알고 전화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너에게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돼가지고 교회를 갔더니요, 그 전화를 받았던 친구 목사님 오피스에 누가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돈봉투를 놓고 간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돈봉투를 훔쳐가는 일들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해서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돈봉투를 놓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에 이제 가서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막 호기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막 이런 분인데 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분인데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을 참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미국 가시면은 또 LA로 가시니까 또 디즈니랜드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미국 사람들도 보고 막 너무 좋게 내일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미국 갔을 때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보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 많이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또 그 막 열정과 또 그 막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죠. 돌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예배 시간이 아마 수요 예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같이 해가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하시는데 목사님은 안 가셨대요. 왠지 하나님께서 좀 같이 시간을 보냈을 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기도원으로 간 겁니다. 제가 살던 파사데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미국 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미국에다가 선교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선교 센터를 미국에다 선교 센터를 세우고 이 선교 센터를 진영훈 목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고요.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목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뭐 나갈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진영훈 목사와 함께 미국의 선교센터를 세우겠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왠지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선교센터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선교센터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미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중에 저한테는 영향이 있었고 컨퍼메이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기도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비전과 축복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원칙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 때인데 본문은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근데 사단의 계획은요 아마 그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오염된 생각과 마음이 오염된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도 사울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마 사단의 계획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사단의 그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요나단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 요나단 아닙니까? 왕인 자기 아빠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난데 아버지가 이제 왕하다가 이제 물러나시면 그만인데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인데 그 누구보다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도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칼은요 귀해가지고 왕이나 왕자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칼까지 다 다윗에게 쥐어줍니다. 왕자만이 가지는 그 겉옷과 칼을 쥐어주면 보내는 거죠. 위험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쓰시고자 하는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여지면 좋겠다. 나중에요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숨어 있고 요나단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낸 거죠. 이제 가도 된다. 이제 안전하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위에서 일어나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세 번 절하고 그리고 와서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히 울더라. 다윗이 엄청 운 겁니다. 울며 절하며 같이 입 맞추고 떠나보내는 거죠. 혹시라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받았을 만한 상처와 불안감이나 잘못된 대우나 모든 것들 그거 하나로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모델이 되어준 거죠. 본보기가 되어준 겁니다. 격려를 심고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나에게 합당한 권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면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씁쓸해하지 마세요. 환경과 문제와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혹은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거나 씁쓸해하지 마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떨쳐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심음으로 용서함으로 축복함으로 격려함으로 내어줌으로 내 자신까지 나의 권리까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들이 더 배가 되어지고 더 나누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